우리 세은혜 교회 중창단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 세 딸이 있었는데 다 속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셋째 딸 사이, 첫째와 셋째 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려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또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사랑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서 좀 갈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딸도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언니들이 물려주는 옷만 입고 신발만 신고 가방도 메고 그러니까 자기도 새 것 좀 입고 싶다. 막내한테 새 것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속사정 내면을 잘 모르고 말이에요. 겉면만 모습 보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말과 답이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없겠죠. 서울대학을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카이스트 석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가족은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 말로 엘리트 가정이죠. 그리고 별로 이 사람은 가정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부부 문제도 없고 자식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을 최초로 해가지고 게임 업계의 왕이다 그 정도로. 그래서 넥슨을 창업을 하고 그럼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24조. 우리나라 재벌 중에 둘째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겁니다. 돈은 많아요. 뭔가 자꾸만 이 돈이 쌓인다는 겁니다. 계속 돈이 들어온대요. 아, 참, 저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계속 돈이 들어올 거예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추앙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는 우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이 바로 김정주 회장입니다. 나이 54세에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뭐가 부족해서 죽냐 이거예요. 응? 근데 가족들은 뭐 서울대 출신 가정이니까 아, 이런 이 정도면 됐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죽었냐? 모르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김정주 회장 자기만의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옆에 있는 가족도 잘 몰라. 아내도 잘 그의 속사정을 몰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창피하잖아. 그리고 말해봤자 소문만 안 좋을 거니까. 그래 죽는 게 편하겠다 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사람들의 고민이 많고요. 우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최고 돼야 돼. 어디서부터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1등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경쟁 상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달려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지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껍데기, 외모,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하나님 떠난 영혼, 그 상태, 그 속을 보고, 그 속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대화하고 상담하고 문제를 끌어내면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고 치유해주고 소망을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정말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고 품고 대화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요즘.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했어요. 이 시대가 그렇고 한국은 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기고처럼 하면 됩니다. 부기고는 바울 사도의 속마음을 그 전도자들의 속마음을 현장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주변에 관계, 사람들의 마음의 속을 잘 알았던 사람,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두기고. 이 시대는 진짜 두기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은의 모든 성도들이 두기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제가 어떤 때는 목회를 해보잖아요. 목회는 인간관계잖아. 사람관계죠. 제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도 현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제가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속마음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다는 모르지만은 좀 헤아리고 공감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하고 그냥 다른 거 해야죠. 택시 운전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속에 있는 걸 잘 오픈 안 하잖아요. 오픈 안 해요. 그런데 속은 막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막 그러는데 겉모습은 웃어요. 아 그런데 딱 혼자 집에 딱 들어가면은 혼자 스스로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은 다르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이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왜냐?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 막 코너로 넘어나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왜 자살하느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누가 나의 고민을 좀 들어주면 좋아. 들어주면 좋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느냐?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성도들 만나면 답 주려고 하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막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안 끝나는데. 말은 쉽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응?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봐야 거기에 걸맞는 이제 처방을 하고 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성도들이 적용해서 그 문제 해결해야 가도록 구체적으로 줘야 되네. 막연해버리면은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누가 말 못해. 그죠? 아, 예수님도 끝났어. 모든 문제 끝났어. 다 이루었잖아.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10년, 20년 나이도 안 되는데. 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답 주려고 성급하게 막 급하게 답 줘가지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 해갖고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막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사역 부탁하고 딱 끝내. 됩니까? 안 되죠. 왜? 일단 서로 교감이 안 돼. 교감이 안 되면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예전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소책자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 경청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경청에 약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 들어주지 않고 내 말만 막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 사람과의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첫째, 두기고. 두기고는 바울이 딱 두기고를 볼 때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 사랑을 받는데 사랑받을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래요. 아주 믿음직해, 이 사람. 믿음직해. 믿음직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하잖아요. 종. 종은 모습입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이런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몇 개를 썼느냐면요, 두기고에게 보내는 편지 세 개를 보냈는데 첫째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중요한 서류를 보내려고 할 때 아무한테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성경인데 편지지만은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썼는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시키는데 신실한 종이요 사랑받는 자요 주의 종으로서의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걸.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두기고를 딱 선정해서 요 세 가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냐면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숨겨진 숨은 주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속사정을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바울의 속사정을 잘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기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고요. 우리가 좀 두기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옥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힘들죠. 힘들죠. 어디에 나를 딱 가둬놨다? 되게 힘들고요. 네? 되게 힘들고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갇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그 감옥 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소식을 다 듣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지금 전도운동하는 모든 상황을 지금 이 누가 잘 아는가? 제일로 잘 아는 사람이 두기고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과 이 마음 마음을 잘 아는 두기고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딱 답을 딱 줘야 됩니다. 답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의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그 안에 있는 능력들. 이 부분을 그분은 창조주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는 장면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8절과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가서 봐도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또 가지고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거기서도 주 안에서 여기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보세요. 특별히 주기구를 딱 선정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또 보내요. 특별히. 아, 참.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그 상황과 아울러서 지금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바울이 그 세운 교회가 그 전도자가 막 감옥에 투옥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걸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탁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괜찮아.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바울의 그 끈끈한 그 관계. 그 관계. 아름답죠. 영적으로 가족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의 숨은 주역이 어떤 사람이 숨은 주역일까요? 숨은 주역. 두기구 같은 제자입니다. 그게 숨은 주역입니다. 겉으로 막 표현을 안 내. 그런데 조용조용히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조용히 다 들어주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탁탁 답을 주는 그런 사람. 그게 숨은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100편보다도요. 목사님의 그 유능한 그러한 막 설교 뭐 100번을 듣는 것보다도요. 그런 목회자보다도 두기구 같은 한 사람이요. 교회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중직자, 그 한 사람의 제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새가 적으면 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응? 막 뭘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막 뭘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렇죠? 다 누구든지 와도 막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릇들로 우리 교회가 딱 준비되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든지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도 해야 되고 많은 교회 안에 일들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쭉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게요? 이야기를 들어주기. 두 번째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기. 그렇죠? 그리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막 힘들고 고민이 너무 많고 아픔이 많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목사인 저도요, 어떤 분이, 이 손을 딱 잡고요, 손을 저를 딱 잡고, 제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에? 목사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예전에 무릎 수술했다는데 어때요? 응? 그러면서, 너 가족은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 상황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아, 우리 교회 이번에 말이에요. 아, 건물을 사고요. 아, 이번에 막 성도가 100명이 막 등록하고요. 예원교회는 뭐 작년에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데. 1800명이 등록이 돼, 세신자가. 1800명? 1800명. 아, 전도 좀 되나? 우리한테 그래요. 전도 좀 되나? 우리 1800명 왔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속사정 모르네.
이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좀 힘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나 요즘 이런 응답을 받고요, 이런 축복을 받고 뭐가 잘되고 계속 그렇게 간증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뭔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옆에 나와서 누가 간증하는데, 어? 나 이게 요즘 그냥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막,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좀 안 되고 막. 그럴 때 어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네, 힘 안 나죠? 적당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되죠.
어제도 우리 노예 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어제 우리 예원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사모님, 우리 이제 시댁에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이번에 못 갈 것 같다고. 목사 왜 못 가? 이게 없대. 이게 없어 못 가겠대. 못 가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나 이거 어떡해. 참 이게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속사정을 좀 알았어. 저렇게 겉은 그런데 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도 남에게 이야기 못할 말들 그 속사정이 있어. 속사정이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내 속사정 다 이야기하고 막 힘든 거 이야기 다 해보세요. 여러분 힘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나 진짜 요즘 미치겠어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뭐가 속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사정이 있지, 말 못할 속사정이 다 있어. 대통령도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권위 때문에. 속사정이 다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 그 명절 이제 가기 전날 새벽 예배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명절에 시댁을 못 간다고 하는데, 시골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버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가지 말자.
근데 누가 새벽에 누가 왔대요 예배 드리러. 중직자 하나가 딱 왔는데 끝나고 나서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봉투를 딱 주면서 목사님 명절에 쓰세요 그랬대요. 그래봤더니 액수까지 이야기해줘. 저한테 액수까지 이야기해주더라고. 얼마일 것 같아요? 아, 좀 크게 놀아보세요. 3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왔대요. 네, 왔는데 그 30만 원 가지고 갔다 왔대. 이 목사님들이 그렇다니까. 저는 안 가잖아. 저는 안 가. 일단 차가 막히다가.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속사정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 말을 막 쉽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 목회하면서요, 아이 뭐 그러가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지 뭐 그래. 그러면요, 아 겉으로는 아 그렇지 목사님, 뭐 속으로는 아이고 그런 날일까요?
아, 그 성도의 내면 속에 지금 그 성도의 울고 있는 그 내면 속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이게 모르니까 헛다리만 계속 짚는 거예요. 헛다리만.
그래,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도 못해. 그러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니까요. 쉽게 쉽게 말해. 에이, 봐요. 아니거든요. 그 숨은 주역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일. 알아주는 일. 누구나 첫째로 속사정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속사정? 가족도 모르는 속사정, 친구도 모르는 속사정, 교회 성도가 모르는 속사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 첫째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절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무슨 연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부부 생활이 안 좋아가지고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 살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험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의사를 만났나? 두 번째는 사업가를 만났나? 세 번째는 공무원을 만났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섯 번, 여섯 번째 만났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이 없어. 그런데 가족이, 옆에 있는 가족이 몰라주잖아. 그 여인의 속마음을 몰라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라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자꾸. 응? 수근수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은 몇 번이나 들고 다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물길로 가는데 낮에 띠약볕, 그냥 뜨거운 낮에 물동이 들고 물도로 가요. 아무도 없어, 그때는. 그래서 물동이 들고 빨리 물떠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밖을 안 나가. 무슨 속사정이 그렇게 많아? 에? 그러다 그 여인이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다 짜고 짜. 야! 너 나 믿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 안 하죠. 대화를 진솔하게 하죠. 왜? 야, 너 남편 몇 명이야? 응?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싹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어, 무슨 물?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살 이렇게 돼. 어, 선지자네요,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응? 그래서 자신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예수님이 다 들어주고 답을 탁 주잖아요. 그 여인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는가를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자로 딱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아봐 줘야 됩니다. 응? 알아줘야 돼. 두 번째 가서 보면 친구도 몰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버리고 자기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막 가려워서 막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말이에요. 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옆에 친구가 3명이 있어.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다는 말은 안 하고 뭐라고 야, 너 죄 많구만?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린 거야.
죄 없어봐. 무슨 벌을 내리겠냐.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다 까버립니다.
다 죄 많지 뭐. 응? 친구가 이해를 못해줘. 욥의 사정, 속사정을 모르는 거야. 겁만 보고 말을 함부로 틱틱 던집니다. 답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 지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중보자도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나를 알아. 내 속사정을. 속사정을. 내 친구는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속은 다 잘 알지.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하듯이 정죄하듯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없잖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모른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는 대사도, 엄청난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도 속사정이 있었어. 어떤 속사정이에요? 질병이 있었어. 기도를 세 번이나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 응답이 왔어요. 오기는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그것 가지고 살아. 너 병 그거 짊어지고 살아. 내가 치유 안 해줄 거야. 왜냐? 그것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몸도 안 아프고 지금 막 잘 얼마나 너 교만하겠냐? 너 그게 육체의 가시야. 사단의 가시.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실 것이고 그러다가 능력을 받게 되고 바울이 나중에는 고백을 뭐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막 잘 나가면 좋겠지. 다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문제는 잘 응답 안 주는 것도 있지요. 그것이 은혜야. 그게 은혜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것 때문에 더 무릎을 꿇어요. 그것 때문에 더 절박해져요. 그렇죠? 집안의 때때로는 불청객처럼 불나비처럼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딱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응답의 기회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갱신하고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찬스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있는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에 여러 가지 막 힘든 것이 있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 없으니까 어디 가요? 누구 찾아가? 무당 찾아가. 무당 찾아가. 찾아가가지고 속마음을 싹 이야기를 합니다. 싹 이야기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적 가지고 가. 부적이 답이야. 조금이라도 안 되면 또 와. 또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아 이번에는 조금 구슬 한번 하자. 굿. 하고 나면 좀 괜찮아. 또 더 큰 굿.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 위기의 속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털어놓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게 신앙 상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자살 직전에 있던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울이 그걸 딱 듣고,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은 어떤 마음에 이 서로 대화했는지는 모르지. 간단하게 딱 뭐라고 말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믿어야 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답을 줘. 그러면서 그가 답을 얻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게 간단히 이 상담을 하는 것도 참 괜찮죠. 힘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불신앙의 교제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교제. 날마다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힘든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믿음의 이런 이 믿음의 교제, 불신앙의 교제 말고요. 믿음의 교제. 누가 옆에가 조금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 조금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힘을 탁 얻어버리죠. 탁 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단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잘 들어줘야 돼. 들어줘. 나는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 바꿔보세요. 바꿔가지고 아 내가 이제는 경청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경청. 그리고 말은 내가 적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제2의 두기고를 찾습니다. 예수님이요, 예? 마태복음 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턱신방 가서 찾아가서요, 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아 저는 겨울 되면 참 사람들 악수하기에 너무나 그래. 손이 이렇게 안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네. 어떤 손만 튀면요, 손을 계속 악수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손 빼지 말고 계속. 왜? 그 손 속에 들어있으니까 제 손이 자꾸 따뜻해지더라고. 너무 좋아. 지난번에 김규태 안수사님이 저보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김규태 안수사님이 손이 굉장히 따뜻하네. 원래 좀 남자가 좀 따뜻한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딱 손을 잡으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의 질병이 치료해 주고 그리고 또 그가 위로를 받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도둑놈 오네시모 속사정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인생의 답을 주고 제자로 신복으로 탁 세우고 너 도둑놈이지? 가서 빚 갖고 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너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오네시모 도둑놈이 변해서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합니다. 네?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성도들의 속사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알아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두기고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의 마음의 속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속사정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어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